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열매와 종말론적인 얘기로 이렇게 딱 결부지어서 이야기될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무엇보다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9세기 말에 그리고 20세기 초에 대부분의 이제 서구권의 많은 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종교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종교의 영역에 두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과정을 알아가고 혹은 완벽하게 알진 못하더라도 본인들만의 어떤 가설들을 세워나가면서 사실은 본인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보던 이제 하버드의 종교학자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종교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세기의 말이나 20세기 초에 그렇게 학자들이 단언했던 종교는 사라지고 기독교는 사라질 거다라는 그 얘기와 다르게 사실은 기독교는 부흥하고 있었고 그동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세시대를 뛰어넘는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도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문명이 발달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왜 사멸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오히려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과학과 기술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손에 쥐어있는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뭐 이전부터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부터 삐삐 시절부터 그 다음에 오늘날의 스마트폰 시절을 쭉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 어렸을 때 수첩을 항상 갖고 다녔어요. 수첩을 갖고 다니면 친구 전화번호도 적고 엄마 아빠 전화번호도 적고 그 다음에 뒤에 버스 노선도 적었죠. 왜냐하면 버스 노선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집에 갈 때 혹은 어디로 갈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버스 노선, 지하철 노선도 이런 거를 보면서 다닐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사실 전화번호를 참 잘 외운 것 같습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외우는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와 저희 와이프 번호밖에 없습니다. 와이프 번호도 살려고 외우는 거지 특별하게 외우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 외에 저희 어머니, 아버님 번호도 정말 모릅니다. 특별히 아버님은 전화를 너무 자주 바꾸셔서 잘 모르는데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기술이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꿨고 많이 정말로 진보한 삶을 마주하게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말에는 우리가 뭐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윤택하고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바뀌었다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성, 과학, 문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축적시키지 못하며 또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일정한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복음을 믿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열매라는 한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나온 내용인 좁은 문과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좁은 문 본문입니다. 그 뒤에 있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의 집을 지을 거냐, 모래 위 집을 지을 거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같이 한 단락 안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오늘 본문만을 보는 것들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크고 더 크게 권장할 수 있는 사실들은 사실 산상수훈이라는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맥락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전체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들이 훨씬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산상수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해 한 자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담겨져 있는데, 사실 산상수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자세 그리고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과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 많이 소유한 것들을 항상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애통한 자들, 가난한 자들, 심령이 아픈 자들을 더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산상수훈이라는 맥락 과정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특별히 7장 속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은 5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결론 부분에 도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론을 이야기할 때 앞에 있는 서론과 본론을 제외하고 결론만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닥 의미가 없거나 혹은 맥락적 의미를 간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일일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내용들을 다 다루거나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함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결론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그러한 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7장 13절과 27절까지의 내용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고 계시죠? 첫 번째,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렇죠? 우리가 명시적으로 뭐 넓은 문, 큰 문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비교하고 있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본문에서는 사실은 좋은 제자와 나쁜 제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건데, 왜냐하면 주요주요한 자마다 단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뒤에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하는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가르는,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가르는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 키워드는 열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열매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 열매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매 맺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본문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뭐 시대적인 상황과 맥락을 반영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두개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열심당원, 혹은 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본문에는 우리의 이목을 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해주고 있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깨우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인 척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와 다른 목적들을 품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들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 위에 있는 7장 13절에서 27절 9절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예, 오늘 본문에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위에 바로 위에 있는 9절에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본문으로는 그냥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외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사람들의 인생을 쌓아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거짓 선지자란 마치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식대로 표현하면 뭐 이단이나 혹은 잘못된 생각이나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인 지도자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이 외부적인 대상보다 오히려 일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나온 조문 본문과 이후의 본문들을 살펴볼 때 이 문제는 거짓 선지자에서 거짓 제자의 모습으로 확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의 원칙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대한 얘기도 거짓 선지자라고 제한되어져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로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에 이런 모습이 좀 등장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신앙과 분리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 제가 목사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아는 것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것들을 아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한 시선과 저에 대한 제약들이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3일교회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지만 자신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고백하기로는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저의 삶에 제가 말하는 이 강대상 위에서 말하는 저의 설교의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삶이 상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원리로 신앙의 방법으로 가르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불쑥불쑥 이렇게 아이에 통제되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엄마들과 아빠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거짓 선지자라는 우리가 뭔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가상의 존재로서 두고서 설교를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문제, 우리의 열매 문제를 가지고 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가르는 것의 가장 큰 기준은 열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용된 열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폰이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열매, 과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더불어서 큰 맥락적인 어근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떠한 일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라는 단어를 단순한 그리고 맹목적인 결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일이 어떻게 되든 결과만 잘 되면 돼 라고 말하는 그 결과로서 열매를 생각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라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열매는 그러한 결론적인 어떠한 상태로서의 열매를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의 그 삶에서 나타내어진 일관적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말하면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일관된 삶의 태도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열매는 무엇이 좋은 열매인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좋은 열매라고, 그리스도인의 좋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과일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집 앞에 있는 마트에서 복숭아를 사왔는데 우리가 복숭아를 먹기 전에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맛의 상태가 있지 않나요? 저는 단단하고 달콤한 복숭아를 좋아하는데요. 껍질을 까고 복숭아를 한 입 딱 베어 먹었을 때 단단해서 일단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싱거워요. 겉은 너무 번지르하고 너무 아름답지만 맛이라는 기준에 있어서는 그 열매는 좋은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동 선교를 저희 진원들과 함께 갔는데 저희 진원들이 섬기는 교회가 한 4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4개 정도 교회를 돌면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진원들을 좀 격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청장년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스티커, 예, 여자아이들은 스티커, 남자아이들은 장난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씩 사고 그리고 어른 진원들을 위해서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수박을 샀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터넷에 찾아본 거죠. 뭐 꼭지가 좁아야 되고 뭐 두드렸을 때 뭐 명쾌한 소리가 나야 되고 외관이 이뻐야 되고 상처가 없어야 되고 이런 리스트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마트에 간 거죠. 이 마트에 가서 수박을 고르는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대로 꼭지가 좁은 것들을 골랐고 1차적으로 꼭지가 좁은 걸 싹 고르고 그중에 외관이 좋은 것들을 고르고 손가락으로 튀기면서 가장 좋은 소리가 나는 수박을 고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박을 딱 들고 우리 진원들한테 가서 선물을 줬습니다. 당연히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았습니다. 크고 가격도 좋았어요. 예. 그리고 좋았다는 말이 비쌌다는 뜻입니다. 제가 했던 그 기준대로 잘 맞춘 수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 진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사준 수박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더럽게 없었어요. 예, 저한테 문자로 더럽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표현을 했는데 절망이 된 거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수박을 골라왔는데 예, 그 수박을 가지고 갔을 때 진원들이 그 수박이 맛이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수박을 고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비싼 거 샀습니다. 제일 비싼 거 사갔습니다. 그리고 꼭 상표를 붙이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건 비싼 거다. 가장 좋은 거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사실 그 기준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죠? 저희 아내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두복숭아를 참 좋아하는데 신복숭아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 입장에서는 그 복숭아가 참 맛있는 복숭아일 테고 저 입장에서 좋지 않은 복숭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좋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누구의 기준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의 기준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열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들이 좋은 열매를 판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좋은 열매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행동 양식? 좀 전에 이야기했던 도덕적인 어떤 모습들 몇 가지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삶의 태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마치 복음이라는 좋은 씨앗이 심겨져서 좋은 나무가 되고 그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 좋은 열매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이야기 속에서 본문은 구조적으로 한 점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점이 7장 안에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 점이 그 한 점이 7장 1절에서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가장 먼저 7장 1절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7장 1절을 자막으로 준비하는데요. 우리 7장 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태도로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마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하지 마. 누군가를 지적질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수용해.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가장 큰 선행되어지는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옳은 판단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마치 내 입을 꾹 다물고 이상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멈춰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옳은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은 판단이란 무엇일까요? 마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을 향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선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의 전제로 깔린 옳은 판단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옳은 판단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옳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반증하는 것이 사실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뭐 돼지나 개에게 진주목걸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판단이란 개념 안에 사실 옳은 판단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은 판단을 선행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이 저는 로마서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세 번역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앞에 자막이 뜰 텐데요.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에서 10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가 비판하지 말라가 옳은 선택이, 옳은 결정, 옳은 판단이 선행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죠? 사실 비판을 한다라는 것들은 이런 거죠. 예, 뭔가 현격하게 도덕적 결함을 가지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향해서 아,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라고 비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비판한다는 의미는 선행적인 개념, 그러니까 계층적인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윤리적인 것들, 도덕적인 상황들을 중요하고 예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너희도 결국엔 저 밖에 있는 비판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인데 결국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인데 너희가 왜 비판을 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 대한 옳은 판단은 내가 죄인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판단 위에서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을 타인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제가 목사고 말씀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 권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사실 그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타인을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나 능력이나 자격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한 근거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상황과 이 위치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관점은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결국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냉철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 관점에서 7장 2절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7장 2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비판을 받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손가락질로, 그 말들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받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에서 헤아림으로 연결되어 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것들이 7장 1절과 12절의 마지막 말씀인 12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많은 사람들은 7장 12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비슷한 말씀들이 이 당시의 문헌들의 성경 외에 다른 문헌들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원리로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서구권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동양권에도 충분히 있었던 내용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내용들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내용들이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이라 아니라 황금률이 어떤 윤리적인 격언으로 이 내용을 말씀하신 것들이 아니라 앞서 말한 5장, 6장, 산상순이라는 내용을 전체로서 이 7장 12절을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이 본문이 새롭게 보여질 수 있고 또한 예수님도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은 비판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타인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의 가장 큰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그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같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황금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세상에서의 황금률과는 다른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의 황금률은 가장 큰 전제가 무엇이죠? 내가 그렇게 대접받기 위해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황금률의 말씀은 무엇이죠?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대접을 받았고 그 최고의 대접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대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 선지자의 열매라고 오늘 본문 12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는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막으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줄이면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열매는 삶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놓여진 그 은혜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타인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헤아리고 그들을 온전한 존재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과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왜 전혀 다른 삶의 모습과 인생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미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헤아림보다 남을 나처럼 대접하고 받아들인 것보다 비판이 익숙합니다. 비판을 해서 오늘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타인을 품기보다 타인을 비판하는 것들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장 알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언어생활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언어생활들이 타인을 향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가장 좋은 예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블라인더 같은 앱인데 아무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나의 회사에 대해서 말할 때 나의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기록하나요? 제가 블라인더 들어가서 좋은 얘기하는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대부분 우리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과금이 어떠고 우리 부장이 어떤 존재고 아, 우리 팀이 어떤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타인을 비판하는 것들에 익숙합니다. 이런 비판하는 것들을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서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높이에 있는지, 내가 남들보다 어떤 우월성을 갖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타인을 비판한다는 것들은 나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타인을 비판할 수 있는 지식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지위적인 면도 가지고 있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전제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 강하게 각인시켜야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회사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오늘도 저 부장의 욕을 들으며 열심히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바라보며 내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든 내가 생각하는 곳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와이프한테 엄청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인정해 주진 않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 이유는 우리 와이프가 어디 가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남편 좋은 남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제가 뭐 순수하게 의도로 막 내가 세상의 남편으로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예, 우리 아내를 위해서 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품는 것, 타인을 헤아리는 것, 타인을 나와 같이 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타인을 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나 서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을 갖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열을 갖추는지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타인을 헤아리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나의 관점과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배운 내용이 그건데 장애인들이나 혹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내가 저들에게 좋은 것들을 해줘야지라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좋은 것들이 그 사람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 죄악된 나의 모습을 버리고 주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기준의 좋은 열매가 아니라 때로는 타인의 기준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들을 대하고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섬기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세상이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갖추고 어떠한 자격들을 요건들을 채우며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을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사람들을 구분짓고 사람들을 구별짓는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다.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좋은 차를 타는지 좋은 집에 사는지를 그 기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리하고 구별짓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좋은 열매입니까? 많은 것들을 갖는 것? 많은 것들을 채우는 것? 나의 욕망을 점점 더 키워서 나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들이 좋은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욕망들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가진 권한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욕망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타인보다 하나, 나보다 타인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규모를 키우고 교회가 세련됨을 키우고 물질을 많이 키우고 많은 정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에 나의 가진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땐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앞에 매달리며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아둥바둥 노력하며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옹팡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전한 삼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조금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창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을 벚꽃을 지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칠 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곤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자격과 나의 권한과 나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타인을 비판하거나 타인을 깎아내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무가치한 존재를 무가치한 존재인 나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일상 가운데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때문에